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오늘 낮에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저녁에는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앞두고 약간 걱정이 돼요. 옛날부터 이게 수련회 가면 항상 궁금한 게 특히 막 낮에 애들 수영시키고 막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으래요. 그러면 그때 조는 거는 설교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기획 자체가 그런 겁니까? 예, 아, 오늘 마지막 또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아, 졸리시면은 뒤에 이렇게 서셔서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저녁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나눴는데요. 먼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리는 복음 하면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을 포함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일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을 살펴보므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때가 성경에는 두 번 나오죠. 하나는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의 때에 또 한 번에는 또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요한계시록에. 근데 우리는 어제는 창조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될 때 타락 이전에 이와 같은 네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4차원 이상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나다. 서로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서로 사랑하는 이웃과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를 누렸습니다. 세 번째,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를 누렸어요. 아담이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 아담이 지어준 대로 그 이름이 됐죠. 무슨 의미라고요? 예, 그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아담이 존재의 본질을, 피조물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를 호랑이 되게 하고 사자를 사자 되게 하고 강을 강 되게 하고 그랬더니 피조물은 어떻게 인간에게 응답했습니까? 의미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의미대로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는 참 자유를 누렸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존재 자체로 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어떤 소유를 거치지 않았으나 어떤 타이틀을 가지지 않았으나 어떤 집을 가지지 않았으나 존재 자체로 내 모습 그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온전한 관계를 누렸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샬롬이라고 한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임할 때, 통치가 임할 때 샬롬과 참된 안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통치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어떻게 거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됐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다스리심을 거부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다가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살인, 도둑질, 폭력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고 그 뿌리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뿌리에서 그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아까 살펴봤던 네 가지 관계들이 다 끊겼어요. 하나님과 단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머리 위에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또 이웃과 단절이 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남 탓하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니까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길 원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길 원하는 인간이 인간을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피조물을 오용합니다. 오용해요.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조물을 오용합니다. 피조물이 그러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 이에 응답하여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인간이 수고하고 노동해도 땅에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도 과거에는 임의로 먹을 만큼 풍성히 누렸는데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고생하며 회사 생활하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죽도록 수고하는데 부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해요.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자꾸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면서 저 차를 소유해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저 학벌을 소유해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저 집을 소유해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거부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단절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정점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단절을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배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텐데 이것을 위해서 총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면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하지만 아직 오지 아니하는 완성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하나 살펴보고 두 번째 꼭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례를 간증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주제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뭘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된 구체적인 사례 간증을 보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회복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죄의 지배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사건의 예표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 안에서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의 지배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무려 400년 동안 성경에서 숫자들은 의미가 있죠. 7, 4, 12 이런 숫자들 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4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과 통떨어져서 단절된 채 살았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우상신을 섬기면서 400년 동안 단절돼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지배 아래 복종했어요. 바로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바로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근데 그 지배하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는, 바로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끔찍한 지배의 현장에서 인간과 갈등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지배 아래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도 소득이 없어요. 죽도록 벽돌을 짓고 고생하며 사는데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벽돌을 구우면서 자유를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애굽 안에서는 뭘 해야 돼요? 벽돌을 구워야 돼요. 미술을 잘해도 뭘 해야 돼요? 벽돌을 구워야 돼요. 운동을 잘해도 뭘 해야 돼요? 애굽에서는 벽돌을 구워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누구나 다 벽돌을 구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로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바벨탑 체제, 피라미드 체제예요. 죄의 지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탑 체제, 피라미드 체제, 바로의 체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바벨탑 체제. 그 바벨탑 체제에서는 그 정점에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이 지배하는 이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했지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이 이스라엘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해 주셨어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되게,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지요. 일방적인 은혜.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된 것은 구약에서는요,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아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신학적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보편화되면서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이것을 새 관점이라고 하는데, 새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면, 아하,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구약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세 관점이 새롭게 신학을 정리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른 말로 의로우심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자,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지요? 오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가 되었지요. 인간은 죄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AI도 만들고 달나라도 가고 인간은 고성능 컴퓨터도 만들지만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전쟁이 없었던 지기 뭐 며칠밖에 안 된대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대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럼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이 삶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아까 대표기도하고 성경봉도 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황선옥 장로님께 집회하기 전에 오늘 저녁 성경봉도 본문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냈거든요. 혹시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뭘 보내드렸냐면 아까 성경봉독 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으셨잖아요. 원래 그거 보냈는데 빌립보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뭐가 통한다. 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모습으로, 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행위 정반대로, 바벨탑을 세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행한 것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아주 낮고 낮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까지. 첫사람 아담은 먼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라고 선언했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 지은 죄값,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 죄값을, 그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죄의 지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오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선악의 기준이 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이에요. 이래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밑줄 친 부분. 이 말씀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제 구절이죠. 이걸 가지고 이신칭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신칭의를 말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두 가지 번역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살리라. 저는 세관적 학파의 의견에 따라서 이 밑에를 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서 위에서 믿음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피스토스라는 이 말을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신실하심, 미쁘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의 미쁘심으로 의인된 자는, 의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 의, 계속 했잖아요. 공의도 관계가 좋다, 의 들어가면 관계가 좋은 상태가 의예요.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죽지 않고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고 살리라.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위에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의인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관계가 회복된 자는 살리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리라. 죽음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것을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견인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다고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죄사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질문 드렸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죄사함 받잖아요. 죽으심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죄사함하고 그러면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또 부활을 하셔야 돼요? 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과 어떤 의미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죄는, 죄가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죽음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죽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죽음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인간을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유토피아를 이루는데 실패를 했어요. 잠시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죽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또 죽음이 두려워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음이 죄가 지배하는 강력한 방식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인 사망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가로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강력한 힘인 죽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능력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가 되게 하셨어요. 주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 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왕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은 어떻게 바뀌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서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으로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이렇게 바꿔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업그레이드해서 전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 이런 의미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시저가 왕이 아니고 죄가 왕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 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의미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쳐오면서 이 복음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 이 업그레이드 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결론은 예수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 결론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돌아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정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하나님의 계시가 뒤로 갈수록 성경이 완성되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진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희미했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 예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십자가에. 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복음이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워졌으니까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하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실제 사례 간증을 통해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구하고 저희 가정을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어제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저희 가정은요 죄가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다 경험했던 가정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조폭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조폭이 되셨냐면 12살이었 때 전라남도 순창이 고향이신데 12살이었 때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역에 왔더니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당시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었냐면 구두닦기, 신문팔이, 그리고 열차 방석잡이. 아마 어르신들 열차 방석잡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방석 갖다 놓고 열차에 좌석표가 없으니까 방석 갖다 놓고 이제 자리 맡아주고 자리값 받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조직에 들어가면서 조직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권, 신문팔이, 구두닦기, 방석잡이 이권을 놓고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엄청 싸운 거예요. 엄청 싸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무려 36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살인 미수를 저질렀는데 살인 미수 때문에 수배령이 내려져서 응봉동 산등내로 도망갔다가 그때 청계천에서 미싱질 하신 저희 엄마를 만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주먹질만 하죠, 주먹질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옷깃만 닿는 것도 싫었어요. 술도 엄청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요, 이게 뭐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에요, 폭행. 그러니까 지금도 막 가끔 잠을 자면은 그 몸소리 쳐면서 제가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지에 엄마가 피가 묻어갖고 이렇게 피가 묻은 그런 장면들이 제가 있어서요. 지금도 이렇게 깨요. 그러니까 집안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이웃과 자식과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고 죽도록 고생해도 막 열심히 엄마가 미싱질해서 돈 벌면은요. 그거 가지고 노름하는데 막 쓰고 노름하는 게 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저것도 하고 과일 장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뭐 난로 수리도 하고 사우디도 갔다 오시고 직업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좀 벌면은요 그거 가지고 노름을 한 거예요. 노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그 노름하는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요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노름하는 장소에 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나오라고 안 나오면 옷 벗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으셨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진짜 우리 엄마 가정을 살리려고 여자의 길을 포기하셨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응봉동 산동네를 돌아다니시는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전면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내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피덩이 같은 내 자식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미싱하면서 의상실 하셨거든요. 의상 그냥 집안에다 의상실 하셨는데 오는 손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근데 그 손님이 교회를 다닌대.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근데 마침 이 플랜카드가 붙여있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나중 교회에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요 강단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노름장에 가서 옷도 벗으신 분이에요. 진짜 강단이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사셨어요. 그때 막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 미식 옆에 교회 모양으로 생긴 저금통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건축할 때인데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교회 모양의 저금통에다가 이제 성도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니까 건축헌금 모집하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요, 돈을. 돈을 이렇게 넣어서 그게 꽉 차면 가져다 주고, 꽉 차면 가져다 주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와서, 아니 왜 돈을 교회에다 갖다 주냐고. 그래서 그 저금통을 그냥 벽에다 던지고 깨뜨리고 이런 거를 뭐 정말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핍박을 이겨가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교육시켰어요. 언제나 항상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야 잠을 자게 하시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너무나도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때 제가 월계동 석계역에 있었던 월계동의 석계역에 그 5층짜리 아파트, 지금은 없어요.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방이 13평이고 방 두 개가 있는데 그때 저희 네 식구하고 외삼촌 두 명하고 여섯 명이서 그 13평짜리 그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이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아버지한테 핍박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고 이게 미신적인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아주 순수한 믿음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돈 바치면 복 받냐? 어머니가 주저함없이 그렇다고 너 책임져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11조를 냈어요. 교회도 안 가는데 11조를 먼저 낸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이게 기적이죠. 근데 놀랍게요. 얼마 안 있다가 그 5층짜리 월계동 그 아파트가요. 재개발이 된 거예요. 재개발이.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은 거죠. 뭐가 있네.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 조폭 출신이에요. 조직 출신이잖아요. 일단 교회를 다니기로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완전 충성. 완전 이렇게 형님이에요. 형님. 이런 스타일로 무조건 충성.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도 그 부인도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남편이 그 조직 출신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남편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아서 온 거예요. 아파트가 막 이렇게 재개발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입장에서도 간증거리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금세 저희 아버지가요. 집사도 되고 남전도의 회장도 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어요. 이러던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어느 날 그 신방을 남전도의 회장인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남전도의 회원의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 설교를 하시다가 박 집사 기도 한번 해라고 하셨대요. 갑자기. 근데 아버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도 못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도 안 하셨대요. 완전 당황해서. 그리고 나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또 한담을 확실히 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남전도 회원들과 그때 금요일 저녁마다 예전에는 금요일 저녁에 금요철에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에. 금요일 저녁마다 남전도 회원들과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 배우려고. 기도원 가서 기도 배우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밤에 깨달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서울역에 그 12살 때 오게 됐냐면 서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서자, 첩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또 그냥 본가에다가 자기만 남겨두고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의 관계가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큰엄마 밑에 배다른 형제들과 지냈는데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씨름꾼이었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폭력이 심했대요. 그러다가 병들으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만 데리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형제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렸어요. 병든 아버지하고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 둘이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동냥하면서 미군 차 지나가면 거기서 동냥하면서 아버지 병든 아버지 먹이고 구걸하고 동냥하면서 병든 아버지 봉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아침에 딱 일어나 봤더니 옆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움직이질 않다대요.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혼자 혈혈단신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속이 어땠을까요? 아, 저는요. 예전에 아버지 자서를 제가 대필 했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박자, 종자, 월자신데 종어라, 너를 낳아준 엄마가 너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도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너하고 함께 지냈던 형제들이 너만 놔두고 친정으로 갔을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네 아버지가 너를 버리고 죽었을 때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날 밤에 만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 아버지가 뒤집어지셨어요. 완전 뒤집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집에 와서 저녁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저녁 우리 집은 오늘부터 기도하고 밥 먹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뭐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만 다닌 거지 아유 밥 먹는 게 아주 진짜 뭐 밥 먹다가 쩝쩝 소리만 나도요 숟가락을 바닥에 땅 치고 조용하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기도하고 밥 먹자요. 엄청 울면서 밥 먹어요. 눈물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편지를 하나 딱 줬는데 쪽지를 하나 줬는데 편지니까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봤어요. 뭐라고 딱 적혀있고 밑에 여보 사랑해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던 아내와의 관계도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 벌어도 노름으로 날려버리고 그래서 항상 배고팠는데 점점점 이 가정이 수고한 만큼의 그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못 배운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쉬은의 날이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쉬은의 날이에 고검, 대검을 하십니다. 엄마랑 같이. 저희 엄마도 같이.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98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세요. 자기 자신으로. 못해본 공부를 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셔서 고검, 대검 보고요. 그해 그 수능까지 보시고요. 99학번으로 김천대 안경광학과를 가십니다. 왜 안경광학과를 갔냐면요. 저희 집이 나중에 안경점을 하게 되거든요. 건영 옴니백화점 아시죠? 건영 옴니백화점 옴니 안경점이 저희 집이 처음 시작한 거 지금도 있거든요. 그때 종업원을 했던 분이 인계받아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건영 옴니 안경점을 하게 됐어요. 그때 외삼촌이 안경사셨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을 데려다가 안경사가 있어야 안경점을 하니까 데려다가 하면서 그때 소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를 갈까 하다가 할까 하는데 수능 점수가 안 좋잖아요. 서울에선 갈 수 있는 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엄마하고도 같이 시험 봐서 같이 가야 되니까 둘이 같이 김천에 있는 안경광학과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CC가 되셨어요. 예, CC가. 학교의 명물이죠. 50이 넘으신 분들이 둘이 다니니까. 그러고 나서 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했구나. 드디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기로. 너는 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십니다. 안경광학과를 졸업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2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안경버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엄마하고 둘이서 이제 안경사 시험도 보고 엄마하고 둘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아원하고 양로원하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요. 안경을 무료로 맞춰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게 2001년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25인승 안경버스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데려오면은 전도 집회하고 안경 공짜로도 맞춰주고 고아원 가서 공짜로 맞춰주고 어르신들 돋보기도 맞춰주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알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역이 알려져서 나중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 국민 포장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출판사에 알려져 갖고 그 옆에 1004번 안경버스라고 아버지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을 제가 대필을 했어요. 대필.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몰랐을 때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몰랐을 때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알게 되니까 과거에 희미하게 거울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아버지를 알 때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어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알 때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의 과거 그 가슴 아픈 상처와 과거를 알게 되니까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제가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KBS 아침마당 있죠. 아침마당. 아침마당에도 나가셨어요. 네. 죄가 지배하던 가정에 막장의 가정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소천하셨어요. 13년을 소천하시고 그 이후로도 제가 그 안경버스를 몰고 한 5년쯤 서울의료원하고 그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하고 연결해서 서울의 5개 쪽방촌을 제가 다니면서 안경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그것을 그리고 차가 오래돼서 이게 처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이 구원을 예표한다면 가나안 입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뭘 했죠? 두 가지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두 가지.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일이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과거의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했잖아요. 우리는 점령, 정복하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 하나하나를 점령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바벨탑의 질서, 죄의 지배의 질서를 하나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 왕이 돼서 이 피라미드 질서, 한 사람 밑에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그 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의 질서를 바벨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있었던 그 피라미드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했다는. 예,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일곱 바퀴 반을 마지막 날에 돌고 희년의 나팔 불잖아요. 희년의 나팔. 하나님 자유의 나팔.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치잖아요. 바벨탑의 질서가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바꾸십니까?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성화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 예수님을 닮은 백성으로 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의미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어떻게 복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선하게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이 과거의 육신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왕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고립의 시기 애굽으로부터도 그리고 이방 나라부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독자로 벌거벗은 채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성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쓰게 만드는 그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립의 시간이라고 해요. 고립의 시간. 저는 미국 이제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 과목 중에 라이플롱 디벨롭먼트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평생 교육 개발인데 이 과목을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란 분이 가르치셨는데요.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한 20여 년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역사에 나오는 기독교 인물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패턴화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그걸 연구를 해서 패턴화 했습니다. 패턴화 해봤더니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는 반드시 고립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명자로 세우시는구나. 이 고립의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립의 시간을 잘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구나. 근데 이 고립의 시간을 누가 경험하느냐면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래 본 사람, 외적도 그 아말렉 족속도 물리쳐 본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 어느 정도 사역을 해본 사람이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이 고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벌겨벗겨지는 시간인데 예전에는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장로라는 타이틀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시간. 예전에는 이런 소득이 있어서 내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 소득과 부모 믿음 좋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이 수업 들으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저는 한국에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로 살았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고 다니까 이제 목회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해요. 그리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으로 있었는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집에 전화만 오면 이제 네가 받아라. 그래도 얼굴 대면하고 영어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되겠는데 느낌이 있으니까 전화 영어는 진짜 너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전화 올 때는 관공서잖아요. 잘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뭔가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생이 된 것 같았어요. 막 벌거벗겨진 채 그런 느낌. 고립의 시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 고립. 제가 유학을 왔잖아요. 스스로. 자발적 고립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고립의 시간.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자발적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아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비자발적 고립의 시간을 겪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광야 40년 고립의 시간, 애굽의 왕자였다는 타이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자기가 이게까지 배웠던 지식도 아무 상관이 없는 광야에서 고립의 시간, 벌거벗은 채 타이틀을 다 떼는 시간, 비자발적 고립의 시간.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혀서 무려 이스라엘 전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는 13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20년 동안을 고립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고립의 시간을 보낼 때는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까지, 자기가 죽인 골리앗에 있는 블레셋 땅까지 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명성과 이런 것들을 다 벌거벗겨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벌거벗겨지는. 그럼 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벌거벗은 채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시간이래요. 예전에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고립의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은 나의 타이틀과 무화과 나뭇잎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연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된다. 이런 시간이래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룹니다. 성화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내가 경험했던 거, 돈, 또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 아, 저도 또 자식 때문에 고립의 시간을 또 겪었는데,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걸 경험한다면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고립의 시간. 비자발적 고립의 시간 혹은 자발적 고립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경험과 지위와 부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 바벨탑 질서의 성읍 하나하나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이걸 우리는 타이틀을 하나 붙였죠. 지상명령, 지상사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명령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벨탑 질서에 사로잡혀 있던, 죄의 지배 아래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해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펼쳐지는 이 사명을 어떻게 했죠?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 세우고, 이삭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티모데를 세우고 신라를 세웠어요. 한 사람 세우면 돼요.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 다드림교회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신다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 개인의 성화를 추구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를 추구하고, 두 번째는 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일을 잘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까지 문제됐던 것들이요,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물론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드림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거치고 나서 아, 복음으로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성화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벌거벗은 채로 존재 자체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성화를 이룬 삶을 살고 두 번째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이 2년에 한 명만 제자로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른들이 150명이라면 2년 뒤에 다시 2차 수련을 올 때 여기에 3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드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네덜란드 교회가 이걸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신학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영역 주권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을 영역 주권론이라는 이름으로 펼쳤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임하게 되고 경제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임하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총리도 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이거를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뭘 잃어버렸어요? 요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네덜란드 교회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 이거는요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이런 거는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좋은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내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을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어떻게 저 옆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까? 라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제자로 세우시면 다드림교회의 앞으로의 방향 모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이걸 관과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주셨잖아요. 문제가 크면 문제를 쪼개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나 뭐 교회에 지금 우리가 빚내서 지금 매달 월세 내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제자 세우냐 해서 여기 있는 150명의 어른들이 2년에 한 명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시면요 지금 입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0% 보장을 100%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것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 전도하는 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가지, 복음으로 산다는 거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성화. 두 번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어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 준비팀이 계획한 대로 다드림교회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갔으니까 온전히 모색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